데살로니가 전서 강의 9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림, 그 다음에 부활, 휴거, 그 다음에 죽음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거기에 핵심 내용은 3절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음행을 피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추구해야 될 그 하나님의 뜻은 너무 명백하다는 거예요. 거룩히 구별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고, 특별히 그리스 문화 속에서는 남자들이 음행을 하는 것이 아주 보편적인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 성도들 가운데도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4장 1절에서 12절 그 이후에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과 같은 명령을 이제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강의 이제 9째 시간에는 13절부터 이제 시작해서 사람이 죽는 문제, 죽은 이후에 부활하는 것, 그 다음에 휴거가 무엇인가, 휴거되는 그런 그 목적이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장 13절 거기 가서 보니까,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가서 보니까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 그것은 뭐냐 하면 아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지무지 슬퍼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끔씩 이제 장례식에 가게 되면 뭐 특별히 화장하는데 이제 이런 데 가서 보게 되면 이 믿지 않는 그런 분들 가운데 극심한 그러한 그 비통함을 이게 표현하면서 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그 죽은 사람을 향한 마지막 존경의 표시라고 할까? 이렇게 돼서 평상시에 그렇지 않던 이런 분들도 그 죽음 앞에 가서는 비통한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우는 그런 모습을 이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글쎄, 제 아버지도 한 8년 전에 이제 돌아가시고, 제 장모님도 이제 돌아가시고, 이렇게 해서 주변에, 이렇게 귀한 분들이 이제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언젠가 한번 어느 형제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제 아버님 장례식에 왔는데, 보통 사람들의 그 장례식하고 달리 상당히 화평하고 그 다음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장례식이어서 상당히 좀 인상이 깊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죽은 그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 마음 아파하지만 우리가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그렇게 슬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 소망 없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슬퍼하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사실 합당하지 않다. 지금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몇 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 이렇게 고난이 심해지는 걸 보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미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또 주님이 오실 때 살아서 남아있는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이미 죽은 사람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어떤 사람이 더 나으냐, 그렇죠? 이런 관계가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죽는 것이 무엇이고 부활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휴거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는 이런 휴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조금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바람을 이제 표현해서 지금 바울이 이 내용을 지금 적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 그리스 문화권에서는 이 이교도들, 이 그리스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대해서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그냥 없어진다고 믿든지 아니면 잘 해봐야 다시 윤회가 된다고 믿든지 두 가지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가서 사도 바울이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여기 있던 그 아테네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와서 우리 가운데 말 그대로 유언 비어를 이렇게 뿌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좀 자세하게 얘기해봐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것과 같은 믿음이 확고하지만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그 당시에 그리스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중국에 있는 사람, 일본에 있는 사람들 관심이 없어요. 관심 없을 뿐만 아니라 죽으면 그걸 다 끝이다. 아니면 잘 해봐야 윤회해서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든지 전생이 좋지 못하면 메뚜기로 태어나든지 뭐 이렇게 다시 돌아가며 이런 그 윤회의 삶을 산다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 오기 전에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철학자도 있고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가 죽음 이후에 행복, 죽은 이후에도 행복이 있다 이걸 증명하려고 애를 썼지만 아무도 확신을 갖지 못했어요. 소크라테스 자신이 죽음이 뭔지를 모르는데 그 이후의 삶이 뭔지를 모르는데 모르는 것을 가지고 강론하거나 강해를 하거나 저도 학교에서 과목을 가르치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날 뜬구름 잡듯이 이상한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소크라테스가 아무리 훌륭한 철학자고 해도 본인 자신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죽음이 왜 행복인 이런 걸 논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그리스인들 뿐만 아니라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 밖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동일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밖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에베소서 2장 1절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죄와 범법 가운데서 죽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 살아있고 무언가 운동도 하고 설계도 하고 기업도 운영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돌아다니기도 다 하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죄와 범법 가운데서 이미 죽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은 죽은 상태로 하나님 보시기에 태어난다. 그 상태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일이 없이 그대로 죽으면 그러면 아무 소망이 없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100% 확신하는 사실이 뭐냐.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지금 제 나이 또래 사람이 남자 같은 경우는 앞으로 남은 삶이 평균 삶이 한 28세. 그 다음에 제 아내 같은 경우 남은 삶이 한 33세 이렇게 남았다 그래요. 33년. 그러면은 28년 남았으면 지금까지 산 거에 이제 반만 더 살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펄펄 뭐 뛰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이 말도 하고 다 이러지만 이제 그냥 평균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고 웬만한 건강 유지하고 살면 저 같은 경우는 28년 살면 초가 완전히 다 녹아서 없어진다는 겁니다.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 심각한 현실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오늘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철학자들의 가장 뭐라 그럴까 공통적인 주제, 우리가 보통 핫 이슈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 것이 죽는 거예요. 자, 이게 죽는 거, 죽은 다음에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강신술사, 영매, 소위 우리 무당, 박수, 그렇죠? 뭐 이러한 그 존재들을 통해서 죽은 다음에는 삶이 있냐 없냐 이런 걸 어떻게 하든지 알아보려고 사람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또 요새 amazon.com 이런 데서 가장 인기리에 판매가 되는 그런 책들 중에 하나가 죽었다가 살아온 사람의 어떤 그 삶이죠. 그렇죠? 이런 걸 다룬 그런 책들이 미국에서도 또 한국에서도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유행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 한국 성도들 뭐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하는 그런 책들에 현혹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또 목사들 가운데도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본인 스스로 이야기하는 어떤 유명한 그런 목사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의 경험을 다 분석을 해보면 결론이 나는 게 뭐냐, 내세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인지 공통적이진 않지만 이 사람들이 다 주장하는 바는 내세가 분명히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죽음, 그 다음에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한번 좀 오늘 죽음에 대해서 좀 깊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 아니면 어떤 철학적인 논증 이런 걸 가지고 죽음, 그 다음에 죽음 이후에 어떤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런 데 의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66권에 해당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사람이 죽는 게 무엇이고, 그렇죠,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과 그리스도 밖에서 죽는 자들이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 안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죽는 것에 대해 바르게 생각하고 또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마다 다 믿는다 그래요. 근데 그 믿는 것이 뭐냐 이렇게 가서 자세히 물어보면 많은 경우 자기 경험을 믿는 거예요. 어젯밤에 꿈에 하나님이 뭐라 그랬더라. 그렇죠? 어떤 사람이 천국 갔다 왔는데 지옥 갔다 왔는데 뭐라 그랬더라. 여기에 현혹이 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믿음 아니면 확신은 뭐가 가장 중요하냐? 믿음이나 확신의 대상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커도 그 대상이 잘못되면 믿음이 쓸모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어디에 확신을 두어야 되냐, 결코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이 앵커, 닻을 내려야,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저도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흔들릴 수 있어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라도 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닻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장 15절로 가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한다. 자, 부활과 그 다음에 재림과 휴거와, 그렇죠, 천국에서의 삶과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내 말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주의 말씀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전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그런 확신, 그거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람의 추론, 사람의 철학, 아니면 사람의 어떤 경험으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증험해 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람이 죽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그 도덕적 성품, 그거 중에 하나가 뭐냐? 불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앉아계신 형제자매님, 저를 비롯한 모든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을 혼으로 만드시고, 살아있는 혼으로 만드시고, 불멸의 혼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죽을 때 되면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불멸의 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내용을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그런 사실 우리가 분명하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부활, 휴거, 재림 이런 거 이야기하니까 이 모든 게 뭐하고 상관이 있냐 하면 죽음하고 상관이 있거든요. 그렇죠? 성경이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쭉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죽음 혹은 사망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면 이 단어는 항상 분리를 가리킨다.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걸 가리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다, 몸이 죽는다, 육체가 죽는다. 이것은 사람이 영과 육과 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영과 혼 이쪽이 하나로 이렇게 불리게 되면서 몸하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분리라고 이야기해. 이게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격리가 돼서 여기서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돼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임재 밖에 거하는 것도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거는 보통 둘째 죽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몸을 가지고 있다가 몸이 죽으면 그건 첫째 사망이에요. 첫째 사망. 예, 그 다음에 예, 믿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 둘째 사망이 있어요. 세컨 데스가 있어요. 예, 그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거다. 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죽는다는 거, 몸의 죽음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 부과된 형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앞으로 우리가 휴거될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다 첫째 사망을 겪습니다. 그렇죠? 다 첫째 사망을 겪고요. 그 첫째 사망은 아담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사망은 아담 때문이 아니에요. 예, 각자, 각 사람의 죄 때문에 둘째 사망, 예, 거기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기가 이렇게 태어나요. 그 태어난 아기들 중에 예, 금방 죽는 아기도 있어요. 무슨 죄 짓지 않아도. 그럼 왜 그러냐? 아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 때문에. 예, 그런데 그것 말고 하나님하고 영원히 분리가 되는 그와 같은 죽음, 둘째 사망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둘째 사망을 면할 수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그분의 생명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생명 이야기하는 이 종교예요. 제가 지난주 주일에도 설교 드렸듯이 뭐 이렇게 구원의 원리를 알고 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격체를 만나는 거예요. 그 인격체를 만나게 되면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게 들어와요. 그 생명이 들어오면 거기에 상응하는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다 life예요. life가 들어오면 거기에 상응하는 삶, life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성경은 왜 우리가 얻는 생명을 영존하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냐? 예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 영원 무궁토록 불멸하시는 분이에요.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부활 때 마지막으로 정복되어 발밑에 깔릴 원수를 성경은 뭐라 그러냐? 사망이라 그래요. 더 이상 죽는 것이 없는 일이 이제 생기게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죽는 것을 성경에 가서 보면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 숨을 내어주다. 그래서 우리말엔 보통 어떻게 표현이 됐냐면 숨을 거두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숨을 거두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거두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어로는 give up the ghost 이렇게 되어 있어요. give up. ghost를 내줬다는 거예요. 포기했다는 거예요. 숨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말로는 그거를 숨을 포기했다 그러면 알아들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말 이제 번역을 할 때는 숨을 내줬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 내준 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이렇게 상대방에게 준 거니까. 숨을 주신 분에게 숨을 내준 거니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숨을 포기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 다음에 땅으로 돌아간다. 왜 그래요? 예, 저와 여러분 몸을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몸은 어쩔 수 없이 땅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혼이 몸을 떠나는 것, 예, 이런 것, 또 몸이 거하던 장막을 떠나는 것, 예, 이런 것을 죽음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 신자들이 죽는 것은 예, 몸을 떠나서 집으로 가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것, 예, 이런 것으로 예, 이 성도들이 죽는 것이 성경에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구원을 주시기 위해 왔다. 자, 구원 좋아요. 근데 구원이 그냥 단순하게 죄에서 구원되는 이걸 다 끝난다. 그게 아니고 구원 이후에 최종 목표가 뭐냐.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해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렇죠? 하나님 영이세요. 본성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어떤 몸이 영화로운 몸이 돼야만 그 일이 가능하거든요. 여기 이거 이 안에 이렇게 갇혀서 이거 벽도 뚫고 나가지 못하고 이 갇혀갖고 여기 인천에 있으면 서울에는 없고 이런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그 본성, 그 본성에 참여해서 하나님과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그런 삶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게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를 부활시키는 거예요. 부활하게 해서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가졌던 영화로운 몸을 갖게 하는 거 그게 최종적인 그런 목표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르다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부활과 휴거가 두 개가 다 들어있어요. 그렇죠? 예, 25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거 이거 부활입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아요. 이게 휴거예요. 그렇죠?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들 향해서 주신 그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이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분명히 드러났으니 그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을 통해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셨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패했다는 얘기를 abolish해서 아주 완전히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을 없애셨어요. 제거하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통해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건 복음입니다. 복음,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성경 기록대로 사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우리 예수님께서 밝히 드러내셨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다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가서 보시면 예수님의 생애에서 단 한 번 거의 한 장을 다 할애하셔서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아니라 실화를 통해서 이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과 예수님 밖에서 죽은 자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 지옥 불속이라고 하는 데가 어떤 곳인가 사람이 죽은 이후에 부자도 나사로도 거기 가니까 아브라함도 그렇죠? 다 뭐예요? 느끼고 말하고 보기도 하고 그렇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죽은 이후의 삶이 그런 거다. 그렇죠? 그 안에서 뜨거워서 물을 달라 그러기도 하고 그렇죠? 움직이기도 하고 저기 있는 사람 알아보기도 하고 근데 특별히 거기 가서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도 알아보고 또 누구도 알아보고 아브라함도 알아보고 다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비록 구약시대의 모습이지만 그렇죠? 예수님께서 휘장을 젖히고 죽은 이후에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는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한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는 거예요. 옮겨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 그러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겁니다. 옮겨졌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그 대상들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또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그에게 심판을 집행할 권위를 주셨느니라. 28절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나니 선을 행한 자들은 선한 행위가 아니에요. 선을 행하는 거. 하나님을 믿는 것을 성경은 선을 행한다고 얘기해요.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두 개의 부활이 모든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이 두 개의 부활에 속한 두 사람의 신뢰를 예수님께서 직접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산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2장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2장 14절.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 살과 피의 일부, 뭐에만 참여하냐? 살에만 참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예요. 사람의 피가 아닙니다.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으려면 육체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역,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죽는 사람들이거든요. 죽음 가운데 속박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 모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자들은 죽음이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을 때에는 앞날이 캄캄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제 하다 보니까 죽음에 대해서 좀 두려움을 가질 확률이 큽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젊었을 때는 날이 점점점 이렇게 지나가게 되고 나이가 점점 들게 되고 또 믿음이 어느 면에서 좀 성숙해지게 되고 이렇게 성숙해지고 하면 이 세상 것을 자꾸 놓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될수록 가야 할 곳이 한 군데뿐이 없구나. 남은 삶을 거기다가 다 바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저절로 이제 들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한 30년 동안, 구원받은 이후에 30에서 한 35년 동안, 그난 2만 킬로미터를 걸어 다니고, 배를 타고 다니고, 산맥을 넘어 다니고, 말씀을 증언했거든요. 그 말씀의 핵심 내용이 뭐냐. 예, 사도행전 24장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에서 15절 거기 가서 보니까,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가깝게 고백하오니 곧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그 길을 따라 내 조상들의 하나님께 그렇게 경배하고 남들이 이단이라 그러는데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율법과 대언자들의 기록된 모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핵심이 뭐냐? 또 그들도 스스로 인정하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내가 가졌으니 그것은 곧 죽은 자들의 부활, 즉 의로운 자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것이다. 바울이 평생 외치고 다닌 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그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부활한다는 거. 또 예수님 밖에서 죽은 자들이 정죄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 평생 이거 선포하고 다닌 거거든요. 그래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우 예수 믿으면 너무 뭐라 그래 고리타분하고 이거 아무 재미도 없고 맨날 이것만 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제가 이렇게 뭐 자랑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어찌 됐든 아침에 깨서부터 저녁 때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여튼 어쨌든 이 생각만 하고 지금 사는 거거든요. 매여 있기 때문에 어떨 방법이 없어요. 이게 지금 매여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빌립보서 3장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이제 거기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3장 거기 가서 보니까 12절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나아간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거기 붙잡는다고 하는 말이 영어로 어프리엔드라고 하는 그런 말을 썼어요.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서 이루시고자 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예. 그것을 붙잡으려고, 내가 그걸 붙잡으려고 따라 나간다. 이야기하면서 과거의 모든 것들, 뭐가 잘못됐든 잘됐든지 뭐 좋은 업적이든 이거 다 뒤로 하고 어떻게 해요?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바라고 앞으로 밀치면서 뛰어나간다. 프레스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간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바라기는 글쎄 뭐 저 같은 사람은 여기에 뭐 바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바라기는 이러한 그 바울의 심정을 10분 조금이라도 좀 이해를 하고 우리 모두가 좀 삶을 주님께로 이렇게 고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가서 보시면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의 열전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벨부터 시작해서 이름이 나온 사람도 있고 이름이 나오지 않은 사람도 있고 말 그대로 구약시대에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 대표주자들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추구했던 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예,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도시, 그 도시에 내가 죽는다 해도 내가 그 도시, 거기에 건축자가 만들어 놓은 그 도시, 그 도시의 시민이 돼야 되겠다.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예, 믿음의 선진들이 예, 처음부터 끝까지 가지고 있던 그와 같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 사도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가서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하였거늘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은 어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여기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도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그러한 미숙한 성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네.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의 선포하는 것이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교회생활, 믿음생활 뭐 하는 모든 게 다 헛것이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거짓 증인으로 드러나리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고 하나님에 대해 증언하기 때문이라. 그렇죠?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얘기해. 매일 부활하는 거 이야기하는데 그걸 누가 하나님이 일으켰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17절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주지 아니하셨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으며 성경에서 너희가 너희 죄들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구원받지 못하고 이대로 죽으면 지옥 불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표현을 너희가 너희 죄들 가운데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렇죠. 이 땅에서 복받고 이 땅에서 뭐가 잘 되고 이 땅에서 하여튼 이 땅에서 뭐 되는 거 이게 우리의 믿음 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니라.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네, 지금 바울이 이렇게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제 표현했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가셔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특별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구원하고 상관이 있다. 특별히 앞으로 이 땅에 임하게 될 7년 환란기, 그 7년 환란기에서 구원하신 분이 그래서 그 7년 환란기에 들어가지 않고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이 환란 전에 이 휴거돼서 올라간다 부활한다고 하는 그런 사실 예수님의 재림하고 상관해서 1장 9절에서 10절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우리가 주님을 섬깁니다. 그 섬김에 따른 보상이 있다. 이것도 보상이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에서 13절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해야 돼요. 그것도 뭐하고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휴거가 돼서 올라가면 곧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서 구원받은 자도 우리의 몸에 선악간에 행한 그 모든 일에 대해 회개보고 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 내어놓고 예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특히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예수님의 재림하고 연관해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일러주고 있습니다. 저 위에 있는 그림, 여기 이 그림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이 그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교리이기 때문에 자꾸 이야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오순절날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함으로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구약시대는 없던 기관이야, 교회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교회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거 건물, 이건 교회 건물이고, 엄밀한 의미로 이건 교회 건물이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가 영원 무궁토록 지속하지 않아요. 언제까지 교회는 가느냐? 오순절날 시작이 돼서,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예수님이 신랑이에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때가 되면 그러면 교회는 끝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이 신부가 찰 때까지 예수님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어느 시점이 되면 그러면 신부가 다 꽉 차게 됩니다. 더 이상 늘릴 만한 신부가 없는 그런 때가 딱 이루어져요. 그때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 또 그때 살아남아있는 우리 성도들 다 데리고 올라가면 모두가 다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속한 자들은. 왜? 예수님의 신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올라가면 그러면 끝이 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는 끝이 나요. 그럼 이 땅에는 믿지 않는 자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 믿지 않는 자들, 특히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돌아와야 되거든요. 구약 성경에 나와있는 그 말씀에 따라 유대인들이 돌아와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23장 끝에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나를 부를 때까지는 결코 나를 다시 보지 못한다. 그러니 예수님이 다시 올 때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메시아를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야. 이러한 일들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극심한 환란기가 임한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얼마? 7년. 7년 중에 특히 후반부 3년 반을 성경은 대환란, 큰 환란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다 끝난 다음에 공중에서는 뭐가 있어요? 공중에서는 예수님과 우리 신부들과 혼인 만찬이 진행이 되고 이게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기 신부와 함께 이 땅에 직접 내려오세요. 그걸 우리가 지상강림, 어디로 내려오냐?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올리브산으로 예수님이 내려오신다. 그래서 요거 7년이라는 요런 기간이 있어요. 이 7년이 다니엘의 70일에 70제 일에 마지막 한 일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이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하고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진 이방인들 다 구원받은 사람들만 어디로 들어가요?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왕국. 그래서 천년왕국은 몇 년 동안 지속되냐? 천년 동안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이브를 통해 이루고자 했던 그 에덴 동산에 그 아름다움과 기쁨과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성취하시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들을 다 문자 그대로 성취하시고 그리고 이 땅, 이 지금 있는 이 땅에서의 모든 일은 천년이 지나면 끝이 나게 돼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런 그 유한한 세상, 유한한 세상 이게 이제 끝이 나면서 말 그대로 무한한 그런 세상이 다시 열린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 미래일들의 개요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나오는 것은 부활과 휴거예요. 그 부활과 휴거는 7년 환란기 전에 일어나는 거다. 그렇죠? 7년 환란기 혹독한 심판 이후에 예수님이 자기 신부와 함께 결혼한 신부와 함께 결혼했으니까 그때는 아내라 그래야 되겠네. 아내와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오시게 된다. 이런 일들의 개요 정도는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는 게 이제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14절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대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잠잔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 안에서 잠잔다. 성경에 가서 잠잔다라고 하는 표현 가서 이렇게 보시면 이게 지금 이것 때문에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이단이. 성경에 가서 보면 잠잔다라고 하는 표현은 처음부터 끝까지 죽은 사람의 몸에 대해 이야기해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 몸이 지금 저 파주에 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가서도 한번 뵙고 왔어요. 거기 가요. 아버지 몸이 거기서 잠자고 있어요, 지금. 잠자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있냐? 거기 없어요. 어디에 있어요? 예, 예수님과 함께 지금 천국에 가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여기에 있든지 천국에 있든지 지옥에 있든지 사람은 반드시 영과 육과 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죽을 때 어떻게 돼? 영과 혼하고 몸하고 이게 분리가 돼서 예를 들어 우리 아버지 몸을 얘기하면 우리 아버지 몸은 지금 파주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저쪽으로 떠나면은 거기에는 영과 혼만 지금 떠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로.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 몸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몸을 하나님이 중간 단계 어떤 몸을 주신다. 예, 중간 단계 어떤 몸. 그 몸이 있으니까 옷도 입고 있고, 예, 계시록 6장 가서 뭐 옷도 입고 있고, 그 몸이 있으니까, 예, 아브라함도 알아보고, 부자도 알아보고, 나사로도 알아보고, 여러분 몸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그렇죠? 말도 하고, 말하려면 여러분, 뭐 이게 다 있어야 말하고, 듣고, 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화로운 몸, 영원 무궁토록 지속된 그런 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입니다. 거기 있는 게. 그 사람들 예수님 공중에서 강림할 때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데리고 와서 땅에 이들의 몸이 있죠. 바다에 있든지 뭐 땅에 있든지 하여튼 뭐 짐승의 뱃속으로 들어갔든지 하여튼 다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그렇죠? 그래서 딱 이 영과 혼과 그 몸을 딱 결합을 시키시면 그러면 그 순간에 그 사람이 영화로운 몸을 입고 완전히 변화가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 성경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엇이 자나? 몸이 자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 가서 보니까 예, 이렇게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 2장 26절.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이 떠나면 몸이 죽는 거예요. 그렇죠?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떠나면 몸이 죽는 거예요. 몸이 죽는 걸 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식교에서는 몸이 잔다고 이야기를 안 하고 soul, 혼이 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혼이 잔다고 하는 얘기는 죽음 이후에 그 사람 자체가 아무 활동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걸 soul sleep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교는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둘 다 우리도 잔다고 얘기해요. 안식교인들도 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몸이 잔다고 얘기를 하고 안식교인들은 혼이 잔다고 이야기하니까 사람이 딱 죽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교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렇죠? 근데 성경 가서 보니까 죽은 이후에 여러 사람이 나타나죠. 부자와 나사로도 나타나죠. 아브라함도 나타나죠. 또 누구 나타나요? 변화산상에 모세와 엘리야도 나타나죠. 그렇죠. 계시록 6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 때문에 죽은 자들의 혼이 나타나죠. 다 말도 하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가서 볼 때 혼이 예, 죽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는 성경적으로 이단교리입니다. 이단. 그 다음에 안식교나 또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데서는 또 뭘 주장하는지 이거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 사람이 하나님 밖에서 죽으면 그러면 둘째 사망은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한 상태에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 곁을 떠나 예, 이 지옥 불 속에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사는 거, 영원토록 고통을 받으며 사는 거,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안식교나 이런 데서 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 아예 없애버린다는 거야. 사람 존재 자체를. 알겠죠? 그거를 혼의 멸절이라고 이야기해요. 아시겠죠? 혼의 멸절. 혼을 완전히 멸절을 시켜서 그래서 사람 그런 거 보지 않도록 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존 스탓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이 기독교의 교황이다 이렇게 불리는 존 스탓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이 사람도 이런 거 믿어요.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영원 무궁토록 지옥에 넣을 수 있는가. 유명한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성경이 그렇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곁을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해 예비된 영조라는 것 같은 불 속에 들어가라고 하나님 이야기하거든. 그 사람들 제가 불쌍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다고 이야기하니까 저는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달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영과 혼이 몸을 떠나면 즉시로 중간 단계 어디 거치지 않고 누구와 함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후서 5장 8절, 빌립보서 1장 23절, 많은 특히 칼빈주의 영향을 받은 장로교 뭐 이런 데서는 어디 중간 대피소로 갔다가 뭐 이런 얘기 그런 거 없습니다. 죽자마자 어떻게 돼요?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거다. 자, 그래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죽자마자 어디로 가냐? 지옥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둘 다 살아 있는 겁니다. 둘 다 몸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중간 단계 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기 때문에. 알겠죠? 그럼 저기 무덤에는 몸만 들어 있어요. 몸만 들어 있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리며? 부활을 기다려요.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을 기다리고 믿는 사람도 부활을 기다리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해 예비한 영전한 불 속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려면 이 몸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살 수 있는 그런 몸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래서 이 중간 단계 어떤 몸, 이런 몸 이거를 하나님이 이제 폐하시고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예를 들어 우리 아버지 이런 사람을 다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데리고 와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이 몸을 하고 이렇게 결합을 딱 이렇게 시켜주면 그 몸이 완전히 영화로운 그런 몸으로 바뀌는 겁니다. 바뀌어요? 자, 그래서 그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과 함께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온다고 하면 그러면 다른 얘기로 하면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같이 와요? 예수님 오실 때 함께 오려면 함께 오기 전에 이미 같이 있어야 함께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바울이 그래서 위로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마라. 테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 그게 의문점이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그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같이 와서 땅에 있는 이 몸 이거하고 결합이 되면서 영화로운 몸을 받게 된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사실 죽음을 당한 죽음의 슬픔을 겪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위로가 됩니다. 제가 어떤 예를 이제 하나 거기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인이 이제 죽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친구가 가서 이제 위로를 합니다. 아이, 그 부인을 잃게 돼서 정말 무엇으로 이렇게 위로해야 될지 알 수가 없다.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예수님 안에 있는 분이에요. 잃는다고 하는 건 알지 못하는 게 그 잃는 거잖아. 어디가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게. 나는 내 와이프가, 내 아내가 어디 있는지 알기 때문에 사실 잃었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 잃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이제 기억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이렇게 재림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언제 오시는가 관심이 대개는 다 언제 오시는가에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는 언제 오시는가.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 안다고 하면 빨리 도망 나오셔야 돼요. 아무도 몰라요. 저도 아무리 성경 읽어봐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시한부 종말론이 1992년 10월에 예수님 오신다고 해서 이 다미선교의 이 열풍 때문에 사실은 그게 꺾이고 난 이후로 한국교회에서는 재림에 관한 이야기가 거의 선포가 되지 않아요. 그거 얘기하면 괜히 이단이라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특별히 1850년 이후에 이 기독교계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안식교 같은 경우도 왜 생겼냐? 날짜를 세다가 안식교가 나온 거예요. 날짜를 세다가. 그 다음에 미국의 또 유명한 해럴드 캠핑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라디오 설교가가 있어요. 이 사람도 몇 번 예수님 재림 언제 일어난다. 제가 또 좋아하는 로크맨이라는 목사가 있어요. 훌륭한 분이에요. 이분도 여러 차례 예수님 언제 온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좀 보니까 좀 천재들이 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천재. 예. 그러니까 저처럼 뭐 이렇게 우둔한 사람은 그냥 모른다고 그렇게 딱 얘기하고 그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사실 어느 면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일 겁니다. 모릅니다. 몰라요? 자, 그래서 여기 15절 가서 보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한 우리니까 누구도 포함된 거예요. 바울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뭘 고대하고 있어요? 예수님 공중 강림이 내 때에 이루어질 걸 지금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확신 속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다. 이거를 우리가 재림의 임박성이라고 얘기해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이후로 지금까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공통점이 뭐냐? 재림이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런 확신 속에 살았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도 재림의 임박성 이 가운데서 믿음 생활하면 모두에게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재림의 임박성이라는 건 뭐냐? 표적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무슨 표적이 나타난 다음에 오시겠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휴거가 일어나는 이 사건은 표적과 상관없이 어느 때에라도 오늘 저녁에라도 일어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건이다. 근데 이제 다만 그 15절에서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 그렇죠? 그 다음에 살아서 남아있는 자들 얘기하면서 순서가 조금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돼서 올라갈 때도 어떻게 해요? 먼저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서 남아있는 휴거되는 사람보다 얼마 0.001초 조금 더 먼저 일어난다. 순서가 있긴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